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그 부활절 때 우리 합동 예배를 드려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부활절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어린 예배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세례식까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보통 때보다 더 걸렸는데도 제가 계속 여기서 보니까 저 2층에 쭉 많은 어린이들이 앉아있는데 보이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끝까지 어른처럼 그렇게 그 자세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놀랐어요. 애들하고 막 장난하고 뭐 오래 못 견디잖아요. 예.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애들이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아주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참. 정말 참 귀해요. 예. 그 부모님들이 누구신지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누군지 참 잘 가르쳐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결국에는 누굴 시험하는 거냐면 이삭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모르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런 건 하나님의 생각이지 아브라함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1절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걸 불렀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시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왜 불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결국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려는 겁니다. 이삭에 대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곧 이삭에 대한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싶어도 이삭이 순종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저때 이삭의 나이가 킨더가든이 아닙니다. 젊먹이 아이가 아닙니다. 거의 청년 나이 다 됐습니다. 청년 나이 다 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100살도 훨씬 넘은 아버지가 무슨 힘으로 그 아이를 당합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순종을 해줘야 아버지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삭이 순종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상으로 이삭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태열매라고 나옵니다. 열매라고 태열매라고 그러는데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요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다시 씨가 되죠. 그대로 열매는 그대로 다시 씨가 되고 그것이 자라면 그대로 똑같이 또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말만 틀리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오이 씨면은 열매가 오이가 열리고 씨가 참의 열매, 참의 심에는 참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삭이 청년이 되도록 나이 먹도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이삭이 순종했느냐 이 말이죠. 네. 씨가 열매 든다는 것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DNA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참 신통방통한 게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어쩜 품을 담습니까? 예. 기가 막히게 담습니다. 성품. 어떤 사람 걷는 폼까지 똑같아. 그거 일부러 가르친 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걸어라. 똑같아. 아버지하고 똑같이 걸어 걷는 것도. 예. 기가 막힙니다. 그럼 아버지를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것이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선천적으로도 그렇지만 후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천적인 영향이 결정적이긴 하지만 후천적인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이죠. 예. 성품이나 체질이나 식성이나 뭐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거는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는 후천적이거든요. 그래서 난 참 이삭의 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뭐냐 야 돈 몇 편 내놔라 뭐 주일 좀 지켜라 이게 아니고 네 목숨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목숨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난 이삭을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가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민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민 가가지고 그랄 땅에 가서 첫 해 농사를 졌어요.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죠. 원래 짐승 키우는 사람이었지. 목축업자지. 유목민이었지. 농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가면 여러분 자기가 하던 거 못하잖아요. 자기가 안 해보던 거 하게 되잖아요. 처음 생소한 거. 그 생소한 그 농사를 졌는데 첫 해 얼마나 잘 졌겠어 해봤어야지. 근데 그 첫 해 어떻게 몇 배나 거두었다? 성경에 100배나 거두었다. 첫 해에. 그러면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 내가 그 26장에서 창세기 26장에서 100배나 생소한 농사를 처음 졌는데 첫 해에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걸 보고 창대주와 거부가 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우봉성 어째서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네. 창세기 22장에 딱 와보면 그래 이삭이 엄청난 축복 받을 만한 이미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었잖아요. 자 오늘 여기 그 결국에는 우리 부모가 자녀의 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씨이기 때문에 그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는 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냐면 자식 농사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성공하고 대통령을 잡수셨어도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을 인생이 성공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요. 이민 와서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요. 한국에서는 잘 나갔었지만 이민 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인생 실패한 거 같지만 자식 농사 제대로 지면 그 사람 인생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식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늘 그 저기 뭡니까? 그 오늘 칼럼에 두 아이의 길이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썼거든요. 거기 보면 히틀러하고 아이젠하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너무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란한 여자였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걔를 버려서 그것도 술주정뱅이 자기 이모한테 숙모한테 맡겨버리고 부모는 어디든지 가버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큰 히틀러가 결국은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이젠하우는 기독교 가정에서 아주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지고 그도 군인이 되죠. 그도 군인이 되는데 결국 어디서 만나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노르마도 상륙작전이 결국은 2차 대전을 끝내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젠하우와 히틀러가 만나게 거기서 대결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국은 독일군이 패배하죠. 그리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권총으로 자살해 죽고 아이젠하우는 거기서 큰 승리하고 그가 돌아와서 군복을 벗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하다가 다시 한국 전쟁 터지니까 한국 가서 한국군 사령군으로 왔다가 그리고 1953년에 한국 전쟁을 휴전시키는 그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계속 한국을 지원해 주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 오는데 우리나라에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예. 네. 참 아이젠하우 대통령 장군이었고 그 어린이가 그렇게 훌륭한 일하고 80세 세상 떠납니다. 예. 똑같이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든 600만 명씩이나 유대인 학살했잖아요. 예. 왜?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가정 돌보지 않고 자기 버렸다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있어가지고 유대인을 이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근데 아이젠하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커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우리 한국에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의 새로운 흑백 운동, 흑백 차별을 없애고 네. 참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자식 농사가 최고 농사입니다. 네. 내가 성공한 것보다 자식이 성공해야 돼요. 예, 자식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씨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씨가 되셔야 됩니다. 예, 좋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좋은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어디 가서 드려라? 모리아 땅에 가서 드려라. 장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는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 직장이라고 하는 장소 어디가나 반드시 나는 장소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요소, 네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로 장소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데 모리아 땅에 가서 드려야지 아무데나 자기가 멋대로 가까운 데 가기 좋은 데라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의 순종입니다. 장소적인 순종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한 곳이냐 내가 정한 곳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쭉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나를 축복으로 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뭡니까? 뭐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장소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여행하잖아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40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어디서 어디로 40년 동안의 여정을 설명해 주지 않고 약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40군데 장소가 딱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 어디로 인도할 거다. 어디서 어디로 40군데 지명이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계획하게 그냥 뺑뺑이 돌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인도하셨어.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소를요. 예. 그때는 그 동네 살고 그 직장에 다니게 하고 거기서도 그 사업도 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장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사업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게 천천히 뭐 여기도 가서 보고 저기도 가서 이제 여러 장소를 가보잖아요. 예. 그런 그 장소를 장소 비즈니스 한번 하려면요 수십 군데 봐야 됩니다. 수십 군데. 수십 군데를 보면서 두 가지죠. 내가 보는 경영적인 판단이 절대 중요하고요. 일단 그 장소를 볼 수 있는 안목도 경영에 경영 능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신 장소냐. 하나님은 천국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공간적인 장소도 예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게 땅은 땅 위에 장소를 인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집사님 보고도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떻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경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봐도 괜찮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예정하신 장소냐. 그걸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면 좋습니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가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성장, 자기 멋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정한 사람들은 거의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경영을 워낙 못해서 못하면 몰라도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천국만 예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도 예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평신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사업 좀 해본다고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서 더 큰 사업 해본다고 그 잘 되는 걸 팔고 다른 걸 했어요. 지금까지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괜히 팔았네, 그거. 그 뒤로 안 되면 좀 덜 하겠는데 계속 잘 돼, 거기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예, 축복하여, 학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장소 있잖아요. 함부로 그거 옮기지 마세요. 내가 생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하나님 먹고 나오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야, 내가 너 그 축복 주려고 너 그 장소 허락해도 네 마음대로 그냥 버리고 딴 데 가? 내 복을 주나 봐라. 아니, 하나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 사업장,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도 함부로 경솔하게 옮기지 마세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또 더 좋은 하나님 우리 계속 축복을 임프루브 시키고 확장시켜 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발전적으로 축복적인 의미로 더 좋은 걸 예비했으면 몰라도 아니면 함부로 옮기지 마라.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위치 있잖아요. 자기가 오늘 내 파킹장 맡았다. 내 주일학교 교사 맡았다. 구역장 맡았다. 그 위치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겨진 위치도 여러분 저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부터 열심히 믿었거든요. 청년 때부터 저는요. 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을 듣지 마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다. 아니면 성가대했다. 또 뭐 했다. 그러면요. 저 죽어도 그거 지켰습니다. 아, 뭐, 내가 축복받을 헌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끝까지 지켰어. 근데요. 내 인간적인 내 사생활은 막 어렵고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맡겨주신 어떤 직분이나 위치는 내가 죽으라고 지켰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축복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위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더라고. 여러분 어떤데 인간적으로 나는 뭐 직업도 그렇고 아직도 뭐 사업도 뭐 아직도 뚜렷한 게 없고 뭐 직업도 뚜렷한 거 여러분 뚜렷한 게 없이 참 참 막막한 사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로 끝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으니까 좀 막막하잖아요. 아, 이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답답한 세월도 있는데 저도 그런 답답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주어진 직분이나 위치나 이걸 내가 허락하신 교회나 다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지난 인생 몇십 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책임졌어요. 예, 정확하게 책임졌어요. 예. 여러분 이거 꼭 유념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 위치 지키세요, 위치. 위치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자기 주어진 위치 있죠?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뭐 구역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니. 교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기 뭐 성가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이거. 아니요. 하나님이 쫙이 지켜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바짝 붙여놓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어때 두 가지냐? 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가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장소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말하면 일단은 가는 사람은 이제 놔두고 장소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는 곳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장소로 갔어. 예?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곳만 찾아다녔어. 이것도 팔자소관이지. 예. 왜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이 사람은 자기가 정했어. 내가 정하고 간 거야. 예. 제가 뭐든지 우리 성도님들 결정할 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시라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라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안 비우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100%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옵니다. 네. 그게 마음 비운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도 따르겠습니다. 이게 마음 비운 거거든요. 내가 흥해도 난 감당하겠습니다. 망해도 감당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음 비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난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라고 생각을 안 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기는 그 뜻을 안 버렸어. 지 뜻을 안 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말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안 버렸으니까 그 뜻대로 응답이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곳으로 가니까 자기가 정한 곳으로 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법이고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지. 미국 가도 잘 되고 중국 가도 잘 되고 한국 가도 잘 되고. 왜?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갔으니까. 이 장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하나님 반드시 공간적인 것 속에 축복이 어디로 와요? 축복이 공지 중 떠 있습니까? 땅에 내려와야지. 내가 삶의 현장에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리아산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예, 일찍 일어났어요. 4절 보니까 3일 길이야. 3일을 가야 돼. 3일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문제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찍 일어난 결과가 됐든 늦게 일어난 결과가 됐든 결과는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시간적인 순종이 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순종. 장소적인 순종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늦게 늦게 자꾸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지연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가 순종입니다. 예, 즉시가 순종입니다. 즉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즉시 하는 사람만 성공이 확실합니다. 늦는 사람은 성공이 불확실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이면 언제부터 12시부터 카운터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카운터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부터 카운트해서 3일입니다. 그럼 늦게 일어나면 첫날도 늦게 일어나고 두 번째도 늦게 일어나면 3일 동안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스타트가 시작이 제 시간에 시작하느냐 늦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이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시간 누워 계셔도 시간은 가고 일어 걸어다녀도 시간 가도 뛰어가도 시간은 가고 예? 잠자도 시간이 갑니다. 무조건 1분 60초 딱딱똑딱똑 지나가고 24시간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 다 지나갑니다. 똑같은 속도로 지나갑니다. 내가 누워있든지 일어났든지 걷든지 졸든지 잔소리하든지 지나갑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사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과는 게임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24시간을 12시간밖에 못 쓰고 10시간밖에 못 쓰고 8시간밖에 못 쓰고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 시간을 30시간, 40시간, 48시간씩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을. 누가 성공하겠어요? 네. 어차피 시간은 그냥 똑같이 누구나 24시간이 그대로 1분 60초씩 지나갑니다. 똑같이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나갑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3천번째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3천번째라면 10년은 새벽기도 한 겁니다. 미니멈.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고 3천번째 안 하고도 여러분 시간이 3년, 10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지나서 어떤 분은 그 10년 동안 새벽기도 3천번째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똑같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땐 진짜 나가기 싫고 귀찮아도 그렇게 부지런히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3,000번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3,000번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로고. 네. 그 결과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됩니다. 네. 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경영에 관한 책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것, 이런 산수 공식조차 무시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산수 공식조차 무시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은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오고 2 더하기 2 하면 4가 나오고 인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24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24시간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시간 더 주고 덜 준 게 없는데 똑같이 24시간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같이 예수 하나님 섬기고 똑같이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크게 축복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시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그 시간에 충성한가, 시간에 충실한가, 그것도 보십니다. 예. 하나님은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간 순정. 예. 직장도 늦게 가지 말고 제때 가시고, 집에서 그 일주일째를 하시고, 예. 흘러간 물은 물레방울 돌릴 수 없습니다. 예. 흘러간 물은 물레방울 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속의 순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삭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번질들은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산 밑에까지 가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그 사완, 그 하인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받아가지고 이삭 보고 짊어지고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누구예요? 나를 태울 나무입니까? 남을 태울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 나를 태울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물질적인 순종하잖아요. 예를 들면 헌금 생활 같은 경우에 이 물질적인 순종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급에 놨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물질 시험을 합니다. 물질 시험을 통해서 야, 진짜 네 하나님인 돈이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물질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 시험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예, 왜 물질이 중요합니까? 우리 제2의 목숨입니다. 우리 육신은 물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소중한 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 최고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 하나님이냐 물질은 두 가지 안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시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시험이 우리 영적인 문제의 결정적인 시험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물질 시험이 결국은 축복을 확정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됩니다. 예.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히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물질 축복에 대한 확정,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부탁하기는 반드시 물질 시험 통과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누구를? 나를 태우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수단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까지 보면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시험을 왜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데 사람들은 심리가 물질에 자기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물질이 오면 마음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마음을 원하셔서 물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하죠. 왜 선물해요? 마음을 주고 싶어서. 마음을 주고 싶어서 선물하는데, 선물 자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 시험.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 확실해집니다. 물질 시험 통과하고 나면요, 물질 문제는 끝납니다. 예, 물질 문제 끝납니다.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예, 그럼 물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은 책임지시는데 물질 책임 못 진다고 믿으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여러분, 참 코미디 하시는 겁니다. 아니, 천국 책임져 주는 건 믿는데 물질 책임지는 건 못 믿어진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물질보다 훨씬 엄청난 건데? 그럼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물질 축복 책임지는 건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된 거냐? 물질 시험 통과한 사람. 네, 물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삭이 순종해 주느냐.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장소 문제가 있고 시간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사람 문제입니다. 이삭이 협조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협조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우리는 언제든 집에 가도 사람 문제, 가정 가도 직장 가도 사람 문제, 교회 가도 사람 문제, 사업에 다 사람 문제잖아요. 이 사람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 관계에서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둘입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문제? 하나님이 내 육신, 하나님 날 몸으로 떼어오게 하십니다. 몸으로 떼어오게 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는 힘들게 일 안 하시다가 이민 오셔서 힘들게 일 하신 분 많잖아요. 아, 내가 어쩌다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 하나. 아, 진짜 좀 후회스럽다. 여러분, 후회스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신명기에 그걸 설명하냐면 해설하냐면 지난 광야 40년 동안 내가 광야를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합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실제 몸으로 연단하게 만듭니다. 몸으로 떼어오게 하십니다. 힘든 일을 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하게 하고 귀찮은 일을 하게 해가지고 이 몸으로 연단받아야 진짜 연단이 됩니다. 이런 말로는 연단이 안 됩니다. 이 몸으로 실제 부딪혀야 연단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하느냐? 싫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힘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싫은 일을 하기 싫어요. 누구나 다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힘든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싫은 일을 하게 하고 힘든 일을 하게 해서 실제로 내 몸으로, 육신적으로 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 순종이 돼. 근데 몸으로 때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몸으로, 직장에서 몸으로, 교회에서 몸으로. 기도하는 것도 몸으로 때우는 거죠, 사실은. 이 몸으로 순종하는, 몸을 연단시키는데 어떻게 싫은 일, 힘든 일 시켜서 연단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합니다. 남을 통해서는 뭐를 연단하면 내 마음을 연단합니다. 내 몸을 연단하는 거는 싫은 일, 힘든 일 갖고 내 몸을 연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통해서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는 내 마음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연단하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좋아하게 하도록 해서 연단하고, 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여러분, 이삭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 남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 포기입니다. 배추 포기가 아니라 포기. 예.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야 한다고. 보기 싫은 사람 옆에 붙여놓죠. 멀리 있으면 자동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을 보기 싫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사랑하게 만들어. 예. 웃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내 말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예.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그걸 포기하게 시켜. 왜? 누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를, 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순종을 내 몸으로 순종하는 거, 남과의 속에서 내 마음이 순종하는 거, 내 몸이 마음 입술로만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 내 몸이 순종해줘야 되고 내 마음이 순종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인생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시간 떠날 수 있습니까? 시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장소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떠날 수 있습니까? 물질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 떠날 수 없습니까? 사람 떠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네 가지 요소를 전부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장소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물질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 통해서 오는 그런 사람 문제에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 문제에서 순종이 또 중요한 순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자기 상사한테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나 구역장, 회장 뭐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순종 하나하나 하나 테스트한단 말이죠. 이 인생의 네 가지 요소. 여러분 시간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워있어도 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 그 시간들이 순종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느냐 불순종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불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현재 시간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미래라고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결과가 기다리는데 순종의 결과는 복입니다. 네. 불순종의 보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으나 미래의 결과는 우리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내가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람 문제가 있든지 이 네 가지 요소 속에서 시간은 그냥 힘없이 중단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매번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고 있냐 못 통과하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미래의 결과를 내가 보게 되는데 이 미래의 결과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모든 시험을 내가 이기고 순종하고 패스해 나갈 때 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예. 성경은 하라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마라입니다. 예. 하라에게 순종하고 하지 마라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입니다. 그럼 하라와 하지 말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순종한 결과를 복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믿으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복의 결과가, 믿으면 구원의 결과가.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수 있는 또 필히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순종은 혼자만, 혼자는 물론 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혼자 순종해도 됩니까? 이삭이 순종해줘야 되고 아내가 순종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여러분 복받으시려고 하면 가족 전체가 순종하세요. 한 사람은 열심히 순종하는데 다른 가족이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참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을 일단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순종해지면 축복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빨라지고요. 그런데 축복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혼자 해야 되겠지. 그런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내가 순종하는 게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하는 거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대표로 세우고 가정은 아버지를 대표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결정적인 그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요 자녀로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물질 얘기 나왔지만 많이 심으시고 자녀들한테 많이 심는 거 가르쳐 주세요. 예, 일단 심어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녀에서 많이 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한테 진짜 심는 거 가르쳐 주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저는요, 저 많이 심습니다.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 축복받은 게 저는 정말 많이 심습니다. 액수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놀랄까봐. 그럼 목사 뭐 먹고 사나? 그 얘기 나올까봐 내 약속 얘기 안 합니다. 예. 겁나기 쉽습니다. 진짜입니다. 뻥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교인도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 말씀 드리는데 부모님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고요. 자녀한테 심는 거 가르쳐 주세요. 정말 심는 거 가르쳐 주세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순종하면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그 과정 통해서 다른 가정에 엄청난 도전을 줄 수 있고 한 사회, 한 커뮤니티에 큰 도전 주고 그래서 정말 자기만 잘 되고 성공한 게 아니라 한 커뮤니티를, 한 민족을 잘 살게 해주고 복받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잖아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삭이 순종하여 온 가족이 순종하여 이 기가 막힌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확정되는 사실이 본문 나중에 보면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순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키워서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씨입니다. 씨가 자라야 됩니다. 좋은 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좋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회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복받게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세.